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태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왔던 역사 어느 공동체든지 늘 구성원 간에 시시비비가 있어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간의 약함, 또 죄성이 이유가 됐겠죠. 자, 그럴 때 항상 어떤 불편부당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항상 약자가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강자는 늘 정의로 왔어요. 그게 소위 공동체 또는 국가라는 이름이 가진 폭력적 그리고 구조적 악이었습니다. 그 실례를 한번 우리 출애굽기에서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넘겨서 출애굽기 23장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둡게 하고 물은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런 나그네, 약자, 고아,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울려 살죠. 그런데 어떤 인간의 죄와 약함 때문에 시시비비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시대는 국가라는 이익과 명분을 앞세우고 또 공공의 이익이라는 보이지 않는 명제를 내세워서 항상 그 책임과 그 죄를 약자에게 물어요. 네가 죄다. 이래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우리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 국가조직이 얼마나 한 개인을 무참하게 악한 결론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를 우리 시대 속에서도 겪었고 또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말씀이 갖는 그 핵심 가치는 뭐냐면 재판을 반드시 공정하게 하라 그 말이죠. 결국 인류의 역사도 보면 이 불법한 재판에 굽어버린 재판에 의해서 항상 그 악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절정으로 나타났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불법의 총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와 결과로 예수님이 인류의 불법을 짊어지고 죽으셨죠.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벌어졌던 구성원 간의 악들입니다. 반드시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항상 건강한 사회는 엄정한 법질서가 집행될 때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쾌척한 사회가 되는 거죠. 물론 그 법이 잘 안 지켜져요.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도 법이 있어야죠. 안 지켜지는 법이라도 법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캄보디아나 또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교통 혼잡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 소위 그 자전거 같은 데다가 뒤에 뭐 달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걸 툭툭이라고 하죠. 동남아 가면 한 번쯤 다 타보셨을 거예요. 그 툭툭이서부터 오토바이, 자전거, 또 자동차, 화물차 막 뒤 엉켜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분명히 중앙선이 있어요. 그런데 네거리 같은 데 가면은 신호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 중앙선을 막 침범해서 들어옵니다. 아무 데서나 유턴을 하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요즘 질서를 많이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그런 나라 가면 끔찍하죠. 그렇다고 해서 중앙선 다 없애고 그냥 마음대로 다니게 하자. 어차피 안 지키는 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안 지켜지는 법이라도 중앙선 긋고 신호등 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역사적으로 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법은 있어야 돼요. 그게 법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한계성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볼까요? 악인에게 뭘 하도록 되어 있죠? 악인이라고 판정이 되면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두 손을 뒤로 묶고 땅바닥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는 벌을 가하죠. 우리 군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 엉덩이 많이 맞았죠. 요즘은 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절만 해도 맞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군대에서도 물론 맞았지만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맞았어요. 저희 담임선생님이 고대를 나온 분인데 고대 나온 분 별로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해요. 농담입니다, 또, 괜히. 고대 나온 분인데 엄청 무서웠어요. 이분은 교생으로 오셨다가 담임을 맡은 분이에요.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진짜 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프하세요. 보통 이렇게 개인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줄 빻다라고 있습니다. 줄 빻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물어서 전 반원들이 다 맞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일찍 맞았어요. 그 매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고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나와 그러면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냥 맞고 치우는 게 낫지. 어차피 맞을 건데 피할 수가 없는 거는 빨리 맞고 끝내야죠. 근데 이때도 태형이 있었어요. 태형. 매로 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방식을 성경이 제시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뭐를 맞추게 하죠? 수를 맞추어 그랬어요.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리고 40대까지만 때리게 했어요.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태형에는 어떤 법칙이 있었는가 하면 반드시 시작 전에와 끝에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낭독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28장 58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28장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시작. 네, 이것이 때리기 전에 그 죄인이라고 판정난 태형을 맞아야 될 사람에게 건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시편 78편 제일 마지막에 시편 78편 38절을 보십시다. 시편 78편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징벌의 궁극적인 목적이 너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아야 돼 라는 응징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징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돌이킴과 회복과 자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형을 가하기 전에 이 매를 네가 맞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엄정하게 선언을 하고 매를 다 때린 다음에는 이 78편 3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반드시 죄인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매를 몇 대까지 때리도록 되어 있다고요? 40대까지.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예요? 40은 항상 성경 전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제한성이에요. 노아의 홍수 얼마였습니까? 40주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앞서 광야에서 몇 년을 돌아다녔죠? 40년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적어도 40이라는 숫자는 심판의 한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0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자비가 감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40대 맞은 기록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써놓고 있죠. 근데 그의 기록을 보면 조심스럽게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다섯 번씩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다섯 번에 걸쳐서, 물론 이제 사건마다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건수가 달랐겠죠. 근데 어쨌든 40대 맞는 벌을 받았어요. 다섯 번씩이나. 근데 거기에 보면 40에 하나 감하는 매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감하는 매면 몇 대씩 맞았다는 얘기예요? 39대. 39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왜 분명 율법에는 40대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다 그랬을까요? 39대 맞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태형을 가할 때 도구는 세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닥. 그래서 한 번 칠 때 몇 대를 치는 꼴이 됩니까? 세 대를 때리는 꼴이 돼요. 그러면 40대를 때리려면 몇 번을 때려야 돼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죠. 14번을 때리면 4 곱하기 3, 4, 3, 12, 하나 올려가지고 3, 1은 3, 42대가 돼요. 구구단 하실 줄 알죠? 네. 14번을 때리면 합이 몇 번 때리는 꼴이 됩니까? 42대. 그럼 4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13번을 때리면 얼마가 됩니까? 39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0대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4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제한성을 얘기하지만 13번을 때림으로써 39달을 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대를 남겨두죠.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형벌을 가하도록 율법으로 규정을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감춰놓은 겁니다. 한 대를 결국은 안 때리는 거죠. 여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혹 술을 잘못 세다가 율법에 명한 40대를 넘어갈까봐 한 번을 안 때리는 거죠. 39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그 규정에 속한 관심과 초점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예요. 회복이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의 법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규정이 있어요. 있죠? 자, 그 규정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도 네가 당한 이상만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원래가.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당했을 때에는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배를 갚아주고 싶어 하죠. 그 이 사회가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대형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이 말레이시아 항공 같은 지금 사고도 보면 거의 지금 증거는 안 나왔으나 테러일 가능성이 지금 굳어져요. 그 높은 상공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은 채 위급한 수신 교환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테러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어제 위구르족 출신들이 발표를 했죠. 우리가 보복을 한 것이다. 뭐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위구르족은 그 중국에 가장 탄압받는 족속이거든요. 분노가 쌓이면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은 보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하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형벌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감추어놨어요. 원래 율법은 40대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규칙을 통해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때리도록 규정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징계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징계를 가장 잘 설명한 데가 히브리서입니다. 아들들마다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니라 그랬어요. 사생자가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사생자의 의미는 부모가 없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아침에 뭐 늦게 일어나든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아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자유가 주는 희열일까요? 그걸 자유라 그러지 않죠, 보통. 그걸 방종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에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방종하도록 두질 않아요. 조금만 궤도 이탈하면 반드시 응징을 가하십니다. 때려요. 징계죠. 징계라는 헬라 말이 파이데이 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정확한 말을 의미가 자식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예요. 자녀를 만들어 간다 그 뜻이. 그게 성경이 갖고 있는 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그가 질고를 지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 불법의 판결을 받으시고 그 불법의 매질을 당하셨어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모든 사건의 집합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법 집행과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이 규칙 속에도 은밀하게 감추어 두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25장이 나와요. 자, 25장에 이런 규칙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실행하도록 감춰놓은 이유가 뭐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도 과거에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잊지 말아라. 네가 종되었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그리고 3절을 한번 볼까요? 25장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바로 이러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계성을 주신 겁니다.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어떻게 여기는 것이 될까? 경의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기 경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될까? 천하게 여기는 것이 될까? 염려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때 때리다가 사고가 많이 났어요. 지나치게 때리다가. 율법을 넘어서 때리다 보면 사람이 이 매가요, 중독성이 있는 거 아세요? 맞는 사람도 중독성이 있지만 때리는 사람도 중독성이 있어요.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때린 사람, 때려본 사람만 때려요. 주먹질을.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때리다가 어떤 사고가 나냐면 사람을 불구를 만들어버려요. 불구가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유대,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불구가 된 사람을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짐승 취급을 했어요. 몸이 불구인 사람들을.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권과 존엄성. 그리고 그 존엄성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질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속의 생각의 기초와 행동의 근거는 항상 십자가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맞을 매를 주님이 맞으셨고 내가 죽을 자리에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 십자가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 모든 규칙도 재판도 형벌도 그 자비가 기초하지 않으면 재판과 형벌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중요한 정신적 신앙적 근거가 돼야 됩니다. 또 우리 3.1교회가 향후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기초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귀한 순종과 삶의 순간순간에 판단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예람제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하루에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크고 작은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자비로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종교와 영광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